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자, 이런 점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진정한 의미, 성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성경이 말해준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저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행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 이제 결국에는 나는 이 땅에서 뭐 잘되고 복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미신의 공통점은 비록 겉으로는 뭐 신에게 빌고 각자 신에게 빌고 뭐 귀신에게 비는 것 같아도 사실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우상 종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살필 때 이제 선지서가 다 이렇게 끼어들어가게 역사에 맞춰 끼어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살펴갈 때 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들, 역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법도와 규례를 살피고 또 우리가 거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역사들을 바르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살핀 열왕기상의 역사는 어디까지 나오면 22장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이라는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왜 이 나라가 결국 망국에 이르게 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그런 주제를 두고 이 역사를 적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적고 있는 이 역사의 기록 속에 나오는 왕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보면 항상 그 선함의 기준은 다윗이고 악함의 기준은 이 여로보암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폈지만 오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오점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점으로 인해 아주 치명적인 그 역사의 어떤 방향을 좀 틀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근데 전체적인 평가로 볼 때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다윗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은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 역사가 담긴 그런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볼 때 먼저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면은 혼돈되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본문은 읽어도 그 어떤 그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 없으면은 상상만으로는 그걸 잘 보기가 힘든데, 파워포인트로 그 연대기 순서를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했으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좀 그걸 잘 참고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준이 이제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그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사람이 왕이 됐던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실하심이 만든 결과죠. 그들이 정말 그럴만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후대를 살리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의 수고가 결국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윗이 만든 그 쓴 뿌리가 또 후대들에게 또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살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가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사울왕처럼 뒤틀리고 꼬인 이 역사를 이 후대에 남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꼬인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 꼬인 역사를 펴내는 틀어진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냐. 그럼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그들이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41년간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딱 말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제 일단 큰 평가를 합니다. 15장 11절.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 인해 만연했던 그 죄악이 어디까지 흘러간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런 문화가 판을 치는 남창이 존재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이 아사라는 이 사람이 이런 문화를 다 쫓아내는 거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할머니까지 폐위시켜버리고 섬기던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는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이 산당은 그냥 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이렇게 언급되는 의미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 흐름의 죄악들이 계속 깨어져 나가고 바르게 됐다고 해도 사실은 또 사소해 보이는 죄의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렇게 사소해 보였던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산당에 대한 언급을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늘 그랬잖아요. 독약과 같아서 많이 먹고 배불러서 죽는 게 아니라고. 큰 것보다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죄는 독약은 조금 먹어도 죽는 것처럼 그게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거 그 고래 사냥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이 아주 발전된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살을 직접 그 고래를 향해 던져서 꽂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떡하냐면 고래가 지쳐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줄을 길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고래가 지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미끼 하나가 하찮아 보여서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던진 낚싯줄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죄의 달콤한 미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뭔가 산당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 우상숭배의 어떤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아직은 남아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자 했던 아사 왕인데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이 아사 왕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5장 16절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나라의 많은 부분을 뺏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게 다 다윗의 혈통에게 속한 이런 지파인데 10개를 그 북으로 뺏겼잖아요. 사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으로는 2개 지파인 남유다보다는 10개 지파였던 북쪽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도 어떡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자꾸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뺏어가니까 이 아사 왕이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외세의 힘을 빌려요. 저 북쪽에 있었던 아람, 시리아 군대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힘드니까 북쪽에 있는 저 소련이나 중공군을 개입시키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다른 어떤 평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시리아 외세의 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의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도움을 청했던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너희가 이기진 못하게 된다. 이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16장 역대하 16장 7절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아람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세의 힘을 빌리려 했던 그래서 이 아사왕의 이 태도를 볼 때 마치 솔로몬이 그 강대국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주 잘 나라를 유지해보겠다.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사왕은 다윗의 길을 전체적으로 보면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왕으로 기록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순간들 위기의 순간에 결국 그릇된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 당시 왕들의 수준이라는 게 다윗과 비교할 때 이 정도다 이런 거지 다윗 같았다라고 사실 보기는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지금 당장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 이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배워졌던 습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그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여기 아사왕처럼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들 참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던 나의 본질이 나오니까 통제되지 않고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냐 지금 나의 가치관이 어떤 상태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도로서 뭐 겉에 보이는 열심보다는 우리 속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그 참된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말씀유학결단이라는 걸 매주 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막 열심히 이제 순종해서 하면 저 사람 정말 열심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이 말씀유학결단, 만료교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 남들보다 열심히 잘해.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단지 교회 약속을 숙제처럼 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이 말씀을 향한 묵상과 연구 나눔을 통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가치관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화돼가는 하나님의 백성화돼가는 변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사왕처럼 이제 만약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그렇게 그릇된 길로 쉽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심어왔던 우리의 그 이 비잉의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답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만료교회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여기서 뭐 매주일 뭐 하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 또 한국을 방문하든 뭐 출장을 가든 어디서든 이제는 뭐 이 뭐 통신에 이런 문제에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갖고 또 만료교회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스스로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기꺼이 이제 발달된 통신 기술을 통해서 내가 돌보는 지체들과 나누고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소식을 전하는데 두 살씩 세 달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지금 바로 뭐 문자로든 통화로든 가능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삶이 어디 있든 간에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만류교회를 통해 또다시 지체들과 나누는 뭐 셀에 참석하고 다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모임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배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의 가치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삶의 결과 우리가 어땠는지를 이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류교를 잘 해가면 만류교대로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들을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셀 모임에 모이게 되면 어때요?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실제적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 새벽 묵상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러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차분히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주중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혼자 있을 때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쉽게 혼란을 겪고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반사신경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간 영적인 안목을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디오피아의 그 구스의 연합 군대가 100만이나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행한 건 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그런 것이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어쨌든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 이 그런 순간적인 선택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만들죠. 그런 얘기를 또 솔직하게 좀 하나님은 하나니라는 선제를 통해 들려주는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이 선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결국 통치 39년쯤에 병이 드는데 그때 보면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요.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적고 있는 걸 보면 이 아사왕의 병은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병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죽는 결과를 맞이해요. 열왕기서로만 보면 참 괜찮은 보이는데 역대기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이런 진정한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 사람은 그래요. 뭐 항상 자기가 뭔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겸손합니다. 겸손도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때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보면 뭐 배고픈 사람보다 배부른 사람을 더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는 절실한데 배부르면은 다 나태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시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의 가치를 철저히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고 그래서 온전한 겸손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바른 태도를 그런 이 영적인 육적인 태도를 우리가 꼭 심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광명한 어떤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될 때,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뭘 가지게 될 때. 내가 가진 재물, 뭐 이런 여유 이런 것들이 단지 내 배를 채우고 내 재산 늘리기 위한 그런 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 터널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없을 때보다 뭔가 가지게 됐을 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준비해가는 그런 가치를 가치로 무장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은 용두삼이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아사왕, 이런 아사왕 후에 이제 누가 또 왕이 되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사의 아들이 있죠.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처럼 보면 어쨌든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또 모든 우상 숭배의 근거를 뿌리 뽑으려고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이 이미 또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남색하고 동성애 이런 걸 용인하지 않고 다 쫓아냈다고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아사 왕의 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됐다라는 건 다른 걸 의지했다라는 게 될 수 있으니 또 다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그 것처럼 여호사밧도 결국은 이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우상의 숭배 우상 제단들을 다 이제 쫓아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그 선조들을 볼 때 아버지를 통해 볼 때도 북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 화친을 이렇게 맺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조금 언급되지만 역대하 17장을 보면 좀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족속 그리고 남쪽 마온족속까지 이들이 연합해서 막 침략했을 때 온 국민과 함께 믿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를 약속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막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들은 역대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잘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바르게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국 성읍에 보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국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종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치는 역대하 17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왕이 없었던 에돔 족속을 통치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 왕의 역사를 다루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이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어떨 때? 내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이 없어질까봐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신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따라 그 명령을 지켜가는 그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뭘 잘해보려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기업들, 나라들을 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삼성이라는 또 애플이라는 이런 그 이 회사와 이게 아이템이 겹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거대한 공룡 기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인재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나라를 이끌고 경영하는 거 그런 거 같지만 사실 성경에 이렇게 흐름을 쭉 보다 보면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비롯한 이 계속되는 이 역사를 잘 분석하고 묵상해 보면 그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서는 것은 사실 절대 우리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조건 짓밟히고 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서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육강식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원수의 그 상을 우리가 밟고 서는 그런 존재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아사왕이 이 구스의 백만 군대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만 의지해서 이겼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대외적인 다른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바르게 서고자 할 때 그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가 변화되게 하고 또 세계의 작고 적은 나라 이 남유다가 온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오히려 그들의 이 발등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의 힘이 강해서 주변국을 넘보지 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니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나 아사왕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좀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혼자 머리 굴리고 애를 쓰다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뭐 패닉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잔머리가 아니고 먼저 가장 기초 안에는 어떻게 내가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지켜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를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삶의 현장 사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담대히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날리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의 모델로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그의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실수와 치명적인 실패까지 다 보이셨고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그가 결국에는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견고한 백성이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비교하며 너의 인생이 다윗과 같았더라고 하실지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너 여로보암 같더라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 것인지 스스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 분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직업의 터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사왕이 구스의 백만 대군을 이기고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서고자 할 때였다라는 거 알게 하셨는데 나 또한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현실이 백만 대군이 아닌 그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오직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의 파도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